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VOA 세계 뉴스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어를 압류 조치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한 날강도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와 관련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명의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서한에서 북한인 미국이 최근 자신들의 화물선을 미국령 3호화에 끌고 가는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를 감행했다면서 날강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이 선박 강탈의 궁실로 내든 미국 국내법에 기초한 대조선 제재법과 같은 일방적 제재는 유엔 총회 제62차 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 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 조치를 취해 한반도 정세에 이바지하고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적극 중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하는 여객기에 비행 주의 경고를 보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등은 미 고위급 외교관들이 페르시아만 등을 지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오판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모든 상업용 항공기들이 지역 군사 활동이 강화되고 정치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 오판으로 인한 항공기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폭스뉴스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역을 지나는 항공 노선에 미치는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상공은 동서양을 잇는 주요 항공 경로입니다. 앞서 이달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군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최근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가 친터키 반군에 도움을 공식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서부 급진 조직 하야트 타이르 알쌈 HTS가 조직을 이끄는 아부 무함마드 알졸리니의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졸리는 반군 세력과 공조해 러시아, 시리아군에 맞서자고 제안하며 이 알로포에서 작전을 전개하면 자신들을 도울 수 있고 적을 분산시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지바트 알누스라를 계승한 HTS는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의 8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리아군은 지난달부터 시리아 북서부의 전략지역과 주요 도로 탈환 작전에 나서 테러 조직을 소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 계열의 친터키 반군은 HTS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세력으로 분류됩니다. 시리아 정부는 터키가 HTS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의 월별 신규 자동차 판매율이 전년 대비 8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는 지난달 EU 28개국에서 모두 승용차 130만 3,787대가 팔려 지난해 4월보다 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스페인이 2.6%, 이탈리아가 1.5%, 프랑스가 0.4%로 판매량은 늘었지만 영국은 4.1%, 독일은 1.1% 감소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4월까지 판매된 승용차는 모두 533만 6,700석대로 전년 대비 2.6% 줄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EU에서 판매된 자동차 제조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폭스바겐을 주축으로 한 VW그룹이 24%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2위는 푸조 중심의 푸조그룹, 르노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미국 하면 떠오르는 여인, 그녀는 미국의 국가적인 보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가장 잘 알아보는 조각상입니다. 그녀는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엔 독립선언서를 들고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이 프랑스가 19세기 말에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구리 조각상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미국 뉴욕 맨하튼 입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땅에서 횃불까지 높이가 거의 100m인 이 키가 큰 여신상은 한 해 350만 명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이 자유의 여신상 부속 박물관이 지난 16일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원래 위치는 여신상의 받침대 안에 위치했었는데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 여신상이 세워진 리버티 섬 한쪽에 2,415제곱미터의 규모로 넓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넓어진 만큼 수용 방문객도 많아졌는데요. 이전에는 하루 방문객 250명이란 제한을 뒀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여신상 방문객들이 타고 오는 배의 가격에 박물관 입장료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죠. 미국의 역사는 누군가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의지와 투쟁의 역사를 포함하는데요. 미국인들은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자유를 가장 잘 나타내면서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인 만큼 박물관의 재개관을 맞아서 자유, 그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릅니다. You know I'm no good. 들어보시죠.
Me out like I was tackled.
국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 안면 인식 기술, 이 얼굴 인식 기술은 사진이나 동영상, 생물의 얼굴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얼굴 인식 기술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최근엔 중국 기업들이 수많은 실증 테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역시 보안 감시 분야로 일부 공항이나 카지노, 경기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에 설치해서 출입자를 통제하기도 하고 범죄 용의자를 찾아서 체포하는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치안 유지와 테러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보기술의 산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미 주요 도시에서 최초로 이 기술 사용 금지 법안이 가결된 것인데요. 안면 인식 기술이 아직 신뢰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고 사회적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점은 지금껏 우려됐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올해 2월 공안당국이 이 기술로 위구르족의 위치 추적 등을 감행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 기술의 오류로 3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잘못 짚었다는 민권단체들의 조사 결과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One strike out. 지난 3월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 장면이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17분간 생중계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지만 뉴질랜드 테러 때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총격 영상이 장시간 전파돼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처로 페이스북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중계 서비스 이용자가 정책에 위반되는 유해 콘텐츠를 올리면 그 즉시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페이스북은 미국 대학 세 곳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분석 기술 개선을 위한 미디어 조작 연구에 7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테러리스트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앱을 억제하는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더 안전하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페이스북 발표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온라인 극단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김영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 주간 북한 정부가 재개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난 3일과 9일 발사된 미사일을 동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면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를 뺀 대부분의 남한 지역이 사정
북한이 쏜 게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또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를 놓고 처음에 논란이 있었는데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예,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9일 서북 지역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약 300km 이상을 비행한 뒤에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 정권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탄도미사일이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일단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사일 발사 다음 날에 이런 행동들은 오직 영내 긴장만을 고조시킬 뿐이다. 이렇게 우려한 게 전부입니다.
네.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는 신중한 입장으로도 읽혀지는데요.
네.
하지만 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등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행위는 명백히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거죠.
네. 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분석도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네요.
네. 그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과는 좀 다른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9일에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이 각각 420여 킬로미터 또 27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네.
이 정도 거리면 표적이 일본이나 뭐 여기 미국은 아니죠.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한국인들이 이제 크게 우려하는 건데요.
네.
하버드대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 조너던 맥도웰 박사는 북한 정권의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VOA에 말했습니다.
네.
미한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특히 미사일 고도가 50km로 일반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고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쏴서 곡선을 크게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각도가 낮으면 이를 포착해서 대응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네.
신형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특히 짧고 이동형 차량으로 어디에서든지 숨어서 쏠 수 있는 데다가 비행 궤도 수정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요격이 더더욱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때문에 미한 양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이렇게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가격이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스커드계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이 보통 국제시세로 100만에서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특히 9일 발사한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의 최신 전술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미사일은 그 한 발에 500만 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번 주 중국의 옥수수 시세가 톤당 1812위안, 그러니까 미화로 263달러 정도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9일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면 옥수수, 북한에서 강냉이로 불리는 이 옥수수 2만 톤 가까이를 수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주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여러 나라가 북한 정부의 군사비보다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좀 챙겨라 이렇게 권고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북한 대표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공고를 14일에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정부는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먼저 보호하고 또 돌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네, 북한 정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식량 사정이 힘들다면서 유엔 실사단을 북한에 초청하고 또 한국의 민간단체에도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모든 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때문이란 주장을 또 빼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과거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를 동원할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버렸다는 건가요?
주로 무기 개발 또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국가 재원 지출의 우선이 됐고 식량 위기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도 이런 정책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북한 정권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런 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굶어가는 상황에서 미화로 수억 달러를 투입해서 금수산 태양궁전,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우상화 교육의 어떤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네.
이 궁전을 완공했었죠. 98년에. 네. 그러니까 유엔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이 정권의 사치품 또 개인 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독자들이 많이 본 소식 어떤 건가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 군사적인 대결 상태에서도 북한과의 경제 교류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그 국민의 통일 의식을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요.
네.
65%가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인 1,003명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제 제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돈줄을 압박하는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견해가 확실히 반영됐다는 게 그 통일연구원 측의 설명입니다.
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거죠.
네.
또 제재 압박 유지를 통해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좀 확실히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도 좀 떵떵거리며 잘 사는 나라로 만들라는 그런 바람도 담겨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핵과 경제 모두 잡겠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분석이었죠.
네. 그런데 이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요.
예. 개성공단 재개는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금강산 재개는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생각을 바꾸고 또 한국의 생각도 전달하는 수단으로 한국인들이 이 남북 교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에서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지난해에 비해 한 4% 포인트 늘었고요.
네.
부정적인 응답은 26.3%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죠.
네, 언제 방문합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6월 중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갔다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거나 일본 가기 전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한국 청와대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예.
서로 강조한 점이 좀 다르다고요.
예.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요.
네.
뭐 동맹이라도 서로 이제 서로 강조하려는 게 같은 성명에 다를 수 있는 거고 또
네.
양국 정상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도 백악관과 청와대 보도 자료를 보면 다른 게 그동안 적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번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백악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긴밀한 공조만을 짤막하게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밀한 공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동맹이 같은 성명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낼 필요는 없지만 서로의 관심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이번이 몇 번째인 건가요?
이번이 8번째입니다.
네.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만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선 한국 방문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얀 정상회담과 함께 그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었고요. 또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었습니다.
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소식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 9일에 발사한 그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미국 방부가 확인한 점, 또 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이면은 옥수수 2만 톤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북한 정부가 아직도 군사비에 허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한국인의 과반 이상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등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Beth Nelson Champman이 부릅니다. Say Goodnight, Not Goodbye 들어보시죠.
Say Goodnight, Not Goodbye. You will never leave my heart behind. Like the path of a star, I'll be anywhere you are. In the spark that lies beneath the cold,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 내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의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미국 시민 앤드류 조 씨. 인생의 황금기 같은 30대를 동토의 땅 러시아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망명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북한을 나와 미국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혼자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고 말하는 앤드류 조 씨.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낯설지만 그래서 도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 스쿨버스가 지나가는데 학생들을 내리는데 스탑 사인이 있어가지고 모든 지나가던 차들이 딱 스탑되는 거 보고 이건 세상에 무슨 한 이건 미국의 아니 저 북한의 대통령이나 할 짓인데 정말 그 차가 서 있는 한 애들을 정말 진짜 미국이 애들을 왕으로 받드는 거야 이런 나라가 정말 그런 거 보고 정말 충격이 아직도 충격이에요 지금
노란색 학교 버스에서 학생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누구의 지시 없이도 차를 멈춰 세워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다며 이런 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조 씨가 미국에서 처음 느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뭐 아무렇게나 뭐 욕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대로 이제 표현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저는 네, 대통령을 저렇게 욕했다가 아니 어쩌려고
러시아에서 수차례 들어온 미국이기에 나름대로 익숙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배워야 할 것, 익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민권 따셨잖아요.
네.
1년 만에 영주권 네. 받으시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시민권을
시민권 어떻게 받으셨어요?
딱 5년째 되는 날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죠. 이민국에서 서류들 이제 다 작성이 이제 끝나고 뭐 서류 매일 이제 오라고 이제 약속이 되면 테스트 날 이제 스케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미국 역사 예, 10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한 5가지만 맞히면은
지난 4월 앤드류 조 씨는 미국 시민권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어떤 연방정부 어느 코트 거기서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엄숙하고 선서를 또 하는데 이제 나도 미국 시민인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미국 시민이 된다는 자체가 네. 난민이라는 그 자격에서 이제 시민권을 받는 자체가 아우 미국 정부에 대한 이제 그 고마움, 흥분된 마음이었고 아 정식으로 이제 미국 시민이다. 나도 이제 미국 놈이 됐네 이런 생각을
미국 시민이 된 이날 조 씨는 먹먹한 감동으로 지인들과 만나 조촐한 기념 파티도 열었습니다.
아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보니까 뚝만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뚝만두국을 보는 순간 그게 먹고 싶더라고. 야 근데 아 고향에 대한 그때 나도 모르는 추억이 마음 속에 그때 뭔가 아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애적 추억이 예, 그걸 이제 나를 마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오늘날 그 받은 감격이나 운의 어떤 화려한 축복보다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는 고향 생각. 북한을 떠난 이후 마음 놓고 꺼내보지 못한 이야기. 북에 둔 가족이 염려돼 이름 석자 제대로 밝히지 못한 그가 어렵게 가족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84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정말 너무 이제 그 눈물이 나는 게 서러운 게 자식으로서 아버님 돌아가는 그 옆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하루하루 숨어 지내며 북한 선교사로 살던 러시아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생전에 이제 말이 없었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이제 수고했던, 비 오는 날에 이제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고, 추울까봐 이제 옷 하나도 가지고 우산을 들고 이제 마중 나오는, 나오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냥 아주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곁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몰랐었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말없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애쓰셨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뭐 하나의 주마등처럼 이제 쭉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의 생사는 확인도 못했지만 명절 때마다 그리움이 깊다고 말하는 조 씨. 그나마 가족 사진 한 장 남겨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굉장히 그 어려운 데서 살았지만은 이웃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 가족들을 많이 부러워했고 굉장히 그 잊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이상 아픔은 아니라고 앤디루 조 씨는 말하는데요. 오랜 세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극복해낸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30대의 북한을 떠나 50을 바라보는 앤디루 조 씨는 지금 미국에서 꿈을 이루고 또 새로운 꿈을 꾸며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선생님 모습은 어떨까요? 상담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공부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앤디루 조 씨의 또 한 가지 꿈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상담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고요. 예, 하이스쿨 졸업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죠. 그래서 어떤 상담사의 자격을 갖추고 예, 상담을 좀 미국인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자신감은 2010년 미국에 입국한 이후 그가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옮기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한테. 5년 안에 평생 갈 수 있는 직업,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목사로 받고 지금 정식 사역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5년 안에 집을 사는 문제였고 환경이 또 그렇게 돼 뭐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신별은 하시나요?
그래서 집은 살 수 있죠.
작은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앤디루 조 씨. 북한을 떠나온 후 지금까지 희망을 버려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맨 주먹으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세운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에게 믿음이란 것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희망을 읽으며 살고 있는 앤드류 조 씨.
대한민국 땅이라도 한번 밟고 싶어요. 우리 한민족에 사는 강토니까 북한 땅을 못 들어가도 그 땅만이라도 밟고 싶고 대한민국의 이제 그런 발전된 모습 좋게는 이제 38선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밟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권을 주자마자 한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000년 북한을 떠나 2016년 미국에서 목사가 되고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앤드류 조 씨.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신앙의 힘과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앤드류 조 씨는 탈북 난민으로서 스스로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이제 진짜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요. 탈북자분이 딱 도착한다.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미국에서 살려면 이것만큼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냥 성실만이 내가 살 길이다. 지금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인정이 되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다 보이니까요. 성실한 사람한테는 누가 어쩌지 못해. 성실과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내 것만 성실해서 난다. 옆에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ou know my eyes are open.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존 무라즈가 부릅니다. Lucky 들어보시죠.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ve so pretty, you're all I see.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65년 4월, 4년간 계속된 참혹한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님, 우리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에 대해 말해주시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작성한 항복 문서를 로버트 리 장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번 싸움이 이 전쟁의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항복하고 나면 다른 모든 남부군들도 그 뒤를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항복 문서가 복사되고 있는 동안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방에 있던 다른 장교들에게 로버트 리 장군을 소개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그랜트 장군에게 남부군이 현재 1,000명의 북부군 병사들을 전쟁 포로로 억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식량이 떨어져서 포로들에게 으깬 옥수수밖에 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병사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식량을 보급했으면 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보급 장교에게 로버트 리 장군의 부대로 직접 가서 2만 5천 명 분량의 식량을 공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항복 문서가 준비됐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로버트 리 장군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북부와 남부를 이끌었던 두 장군은 서로 악수를 나눈 다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말에 올라타고 천천히 남부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남부군 전선 안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은 크게 환호하며 장군을 맞았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앞에서는 의연하고 담담하게 항복 문서에 서명했지만 자신을 환호하는 병사들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얼굴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은 모자를 벗고 로버트 리 장군이 지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병사들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로버트 리 장군의 사령부에서 장군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로버트 리 장군의 손을 잡아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제군들, 나는 제군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제군들은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군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고향에서도 그대로 한다면 제군들은 분명 좋은 시민이 될 것이다. 제군들은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나는 항상 제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신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의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장군님. 나의 영웅이신 로버트 리 장군님. 모든 양키놈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신께 빌겠습니다.
남부군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자 북부군 진영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포병대는 승리를 자축하는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요란한 대포 소리를 듣고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제까지는 적으로 총을 겨누고 맞서 싸웠지만 남부군은 우리의 동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남부군의 패배를 축하할 게 아니라 승리에 대한 우리의 기쁨만 표현해야 한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아포마톡스 코트하우스를 떠나 몇 킬로미터 떨어진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과 스탠튼 국방장관에게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사실을 담은 내용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항복 소식은 일요일 오후 워싱턴에 전해졌고 워싱턴 시민들에게는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곳곳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축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백악관으로 몰려들었고 링컨 대통령에게 승전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이 연설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이 될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지 이틀이 지난 1865년 4월 11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전쟁이 끝난 다음 앞으로 미국이 맞이하게 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부의 반란은 끝났고 미국은 이제 연방을 재건하는 어려운 과업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된 여러 가지 상처들을 봉합해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승전 연설을 기대하고 있는 순간에도 국가 재건을 위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연설문을 들고 천천히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그동안 겪었던 슬픔은 모두 날려버리고 가슴 벅찬 환희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부 주력군의 항복 소식은 이제 곧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승리로 우리는 이제 국가 재건이라는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자, 끝곡으로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Writings on the Wall 들어보시죠. And I always get away But with you I'm feeling something That makes me wanna stay Unprepared for this I never shoot to miss But I feel like a storm is coming If I'm gonna make it through the day Then there's no more use in running This is something I How do I live? How do I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m suffocating.
Cause the writing's on the wall.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